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욱 풍성합니다.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거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붙들며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열망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세상의 욕망과 악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늘 이 둘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오나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힘겨운 노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실수하거나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력감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과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약해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서 이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 집단 속에서 겪는 일들 중에는 어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성적 폭력을 당하거나 정신적 폭력에 시달릴 때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또래 집단 속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아이들은 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학업을 따라가며 대학 진학 등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것도 큰 부담인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런저런 또래 집단의 일로 폭력이나 폭행의 경험으로 왕따의 경험으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이 고통의 사슬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다른 이들과 비교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며 부러워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집아이를 보며 질투하고 나보다 더 잘생긴 친구들 보며 마음이 상합니다. 나보다 성격이 좋은 아이들, 나보다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인기 있는 아이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키가 작아서 절망하고 키가 너무 커서 걱정합니다. 너무 살이 찐다고 걱정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여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따뜻하신 그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의 귓전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키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커갈수록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짐을 느끼며 무력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마음이 자칫 부모의 욕심이 되거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보상욕구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들이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이나 조급함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는 전세 사기를 당하여 벼랑 끝에 몰린 사회의 초년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억울함과 경제적 피해의 암담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하고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초년생들,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기관들과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희망을 발견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사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하여 위중환 중에 치료를 받고 있는 권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연명 중에 있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오늘도 돌아보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치유의 은혜를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오늘의 모든 과제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 오늘의 이야기가 그 식탁과 관련해서 앞뒤로 배반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직접적인 바로 그 전날의 이야기 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지금 순환의 아주 긴박한 이야기는 배신이라고 하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식탁들이 그 사이에 하나씩 자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다 포기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14장 3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유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그런 예고가 나왔습니다. 앞뒤로 이제 한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명절이어서 죽일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명절 기간에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식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하시고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보는데요. 14장 그리고 27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룟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한 예고가 먼저 나오고 또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제자들과 베드로의 부인에 관련된 배반에 관련된 내용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이 이제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이 마가복음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식사가 사실은 마지막 식사였죠. 니스안월 14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장소도 예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문 다음에 그러니까 니스안월 15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은 유대의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바로 니스안월 15일 아침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침이라기보다는 이 저녁이지만 그날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의 첫 번째 아침에 바로 그날의 시작점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해가 진 다음부터니까 그날부터가 이제 새로운 날의 시작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식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서 있는 26절에 나오죠. 자,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까지 있습니다만은 3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겟세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그날 이 시작이 됐고 그 시작의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식사가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상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상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계시는 과정 그리고 겟세마네에 도달하기 직전까지의 그 시간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지점에선가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또 결국 그곳에서 이제 잡히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긴박하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첫 번째 시점, 바로 그 시작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가 마지막 경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말씀은 정말 마지막 경고 라고 할 수 있겠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어떻게 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또 배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견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흐름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분명히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또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경고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는 주시지만, 그러나 또다시 희망의 불씨를 담아놓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모두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그 단어를 자체로 보면 다른 비슷한 뜻으로 그냥 나를 버리리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다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했는데 그 버린다는 게 뭘까? 뒤에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죠. 너희가 흩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흩어지는 것이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듯 보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가 쓰러질 때, 목자가 쓰러지자 그러자 양들이 모두 그만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스가랴서 13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를 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양들은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흩어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또 박해를 받으면서 또 온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흩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너희가 걸려 넘어진다, 결국은 박해를 피해서 결국 너희가 도망을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모든 제자들, 특별히 초대교회의 시기에 살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고요, 동시에 얼마 후에 이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지금 독자들은 아마 도리어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흩어지고 있는,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우 다중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흩어진다는 것은 결국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지금 흩어지고 있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아마 뼈저리에 그들에게 아마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들이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자 28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돌밭에 뿌려진 그런 그 씨앗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씨앗, 그가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는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제자들을 지금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아주 당당합니다.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저는 이 본문의 흐름상에서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멀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강하게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밤에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밤이 시작됐고요. 밤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참미하며 감람산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거기까지도 베드로는 성경에 따르면은 나름대로 용감하죠. 자, 그런데 결국 그가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이제 끌려가신 다음부터 베드로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한없이 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아주 강하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 진실된 모습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아무리 훌륭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렇게 육신이 약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강하게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곧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조금 후에 바로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결의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단호했던 결의가 결국은 몇 시간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아주 정말 창피할 정도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다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시간 후에 그가 아주 참 처절하게 배신을 하고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계실까?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고 계시면서 분명하게 예언하셨을까? 오고 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똑같은 이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고 이와 같은 길을 가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길도 결국 비슷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희도 결국 흩어질 거야. 너희도 나를 버릴 거야. 결국 너희도 나를 버리고 그리고 먼 곳으로 도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참 어찌 보면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는 이 부분이 삽입처럼 보여지는 삽입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기서 그러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다가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갈 것이고 너희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의 운명은 끝났구나, 이제 예수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구나, 예수를 더 믿었다가는 나는 곤란해지겠구나 라는 지점까지 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야.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야. 목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양들이 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릴리로 갈 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지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내가 함께 너희들과 놀았던 그 갈릴리로 간다, 내가 함께 활동했던 그 갈릴리로 간다라는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흩어지리라 했습니다. 자, 이들이 흩어진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갈릴리로도 다 가거든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실망해서 다 글로 갑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그런 우리 어부였던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져서 버리고 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 갈릴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아날 거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먼저 갈릴리로 간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참 이 말이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도망가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버리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 내가 살아나서 먼저 가 있으마. 너희가 올 그 자리에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너희가 도망가는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서 이미 너희를 실패한 너를 기다리고 있으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쓰러지고 흩어지고 그렇지만 저 멀리 바닷끝에 갈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자리 흩어진 그 자리에 계신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